오늘 함께 읽은 10장의 말씀은 이제 회개와 고백 기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언약들을 다시 갱신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은 사실 어제 읽은 그 9장 끝부분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38절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반역으로 얼룩진 역사를 되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시대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를 묵상한 결과로 이제는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갱신의 내용을 글로 적었고 그 위에 백성들을 대표한 각계 지도자들이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성전에 보존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그 귀한 계약의 모습들을 확인해 주는 그런 문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과 율례대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증거 삼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름들은 대부분 각 집안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에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또 최근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온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그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28절부터는 특별히 그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후로부터는 각 가문의 그런 대표들을 그러니까 그 1절부터 28절까지는 각 가문의 대표들의 이름이 중심된 그런 이름들이 나열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의 대표들을 그룹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서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서약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상 숭배의 유혹과 그런 미신적인 풍습을 물리치는 그런 서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안식을 서약하기도 하지만 땅에 대해서도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하도록 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백성들은 매년 한 사람당 3분의 1 세겔씩을 성전 가운데 헌금하도록 서약을 한 것이죠. 네 번째는 그들의 첫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백성들이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십일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여섯째로는 성전의 창고가 비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헌물로 채우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또 중요하게 다뤄진 이유는 그 성전의 그 곳간을 채우는 것, 성전이 풍요로운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축복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곳간을 채우는 일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겹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보다 더 나아진 것들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유물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고자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의지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었노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 회개 운동 가운데서 그리고 서약의 내용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모두 물질에 관한 그런 서약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철저히 회심을 했다고 해도 물질적인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회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언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회심 사건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물질적 회심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되고자 할 때에 어떤 부분까지 회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회개는 물질적인 회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과 허울뿐인 회개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고백한 영적인 결단들이 오래가지 않아 또한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그 재물의 힘과 영향력들이 세상 생각보다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만몬신의 영향력이 이토록 강력하게 작용한 때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물질적인 것을 그저 좀 너무 쉽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시켜야만 뭔가 좀 더 경건한 것 같고 또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은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재물과 소유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참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까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또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또 가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면서 물질적 회심의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질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을 향한 그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매기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유물 가운데서도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구별하여서 아름답게 주의 뜻 가운데에 어떤 규례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한 것은 그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평안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또 그것을 또 다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풍성한 물질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실수를 그들이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분명히 그것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영광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부분도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선순환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 또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뜻들이 온전히 그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느헤미야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그 언약을 기록하고 갱신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서약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전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 귀한 물질들이 아름답게 영광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들의 삶 모든 곳 가운데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왕 되신 그 모습들을 온전히 표현하는 일들을 그 결단 가운데서 잘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복된 은혜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가득히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